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호칭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리워집니까? 우선 우리의 이름을 써서 김아목의 이아목의 씨 뭐 이렇게 불려지지요. 또 집사님, 과장님 또는 아목의 아빠, 아목의 엄마 참 여러 가지 호칭으로 우리는 불리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 다 그 의미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름마다 다 의미가 다릅니다.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라고 불리는 것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 일상적으로 교제하는 모습이고 과장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직장 업무를 하는 모습이고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교회 사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 어떤 호칭을 좋아하십니까? 과장님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회사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웃은 나를 어떤 호칭으로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까? 나를 과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면은 나를 회사 직원으로 생각하고 회사 일을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나를 집사님으로 부린다면 그는 나를 성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랄 겁니다. 김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로 부른다고 하면은 가정의 일원으로 혹은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면서 가정생활을 잘 하기를 바란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나는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는 권능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다른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불리냐에 따라서 그 시간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특정한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느 특정한 모습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더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권능의 하나님이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여러 가지 호칭을 알려주셨고 또 성경에도 하나님을 다양하게 호칭하고 있는 것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야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쓰러져 있을 때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지금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벌받아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강조하며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또한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어떤 공의나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호칭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호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잘 날 용서해 주고 가장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아마 세상에 살 때는 부모님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중에도 사랑과 용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머니일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잘 용서해 준다는 그러한 느낌. 그래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만큼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머니 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그것이 그때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 어머니의 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은 어머니의 그 약한 이미지마저 하나님께 다 전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렇게도 강력한 권세와 공의와 그리고 심판의 이미지도 있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말이죠, 하나님의 어머니 뭐 이러면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이미지가 약하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이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기가 그 당시에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권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 이런 성의 구별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 중 둘 중에 한 분이 되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그러다가 큰 벌을 받고 나라가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꼴이 말이겠습니까? 나라꼴도 말이 아니고 이 유다 백성들도 아주 낙심에 빠져서 도저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죄 지었다고 그냥 파멸시키고 마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기자는 낙심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머니의 모습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아버지의 이미지보다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주면서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해 주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약속해 주어도 그 말씀을 믿어야만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지, 믿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회복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웃나라 바빌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벌 주셨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제 약속해 주시는데도 이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얼마 전까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과 벌을 내리셨습니다. 나라까지 바벨론에게 파멸됐습니다. 바벨론을 보게 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생각에는 지금 아무런 희망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지금 우리들에게 벌하셨고 그래서 희망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 백성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백성이 믿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회복의 축복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믿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식을 가장 잘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 어머니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용서해 주시지만 어머니는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고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택한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버리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이 백성이 지어도 다 용서해 주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과 권세가 있으시면은 지금 택함 받았다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벌받아 쓰러져 있으면은 아 그냥 용서도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일방적으로 회복의 축복까지 다 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 쓰러져 있는 백성을 지금 살려주는 건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면은 회복시켜 줘봤자 그 사람들이 지금 믿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회복의 축복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살려놔도 금방 또 죽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를 짓고 망했잖아요. 지금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믿고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백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회복되지 않은 이 백성,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이니 물질이니 아무리 회복시켜 줘봤자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축복까지 회복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는 다 망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 후에 받고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때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 막 도와주지 않고 지금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적인 용서를 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 모습 중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항상 좋은 것만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런 모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잊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다 잊으셨다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버리셨다는 것과 잊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버린다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잊었다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인 겁니다. 버리는 것은 지금 관계를 끊는 것이라면 잊었다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리셨고 잊었다는 것은 지금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고 회복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이지요. 회복의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벌을 준다고 할 것이면 아직도 잊지 않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벌을 받은 후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기자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하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어머니도 인간이기 때문에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자식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아가 자꾸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수년 전에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하루에 약 50명의 미아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1년이면은 그 뭐 한 2만 명 가까이 미아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리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잊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고통 중에 있고 벌받는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첫째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순간 이 어머니의 이미지는 약해지고 새로운 이미지가 생기지요. 이때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입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지 않고 있다가 망하게 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못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움에 빠뜨리십니까?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유익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받은 백성은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축복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벌이 아니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고난을 통해서 좋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더 성장시키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무슨 죄도 없이 훈련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심각한 죄를 지어서 온 나라가 파멸당하는 벌을 지금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절대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징계,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징계가 빠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바로 사로잡아 주십니다. 물론 징계하지 않고 바로잡아 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징계를 해야만 잘못도 고칠 수 있고 또 이웃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사모할 수 있게도 되고, 그래서 징계가 우리와 이웃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택한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벌을 내리셨는데 이 벌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린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벌 내린 것으로 그냥 끝나겠어요? 벌 주신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의 이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참 특이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는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을 보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 36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벌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뭐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36장 27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한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이 회복돼야 이 축복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축복이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이 나의 힘이나 어떤 타자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성경은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될 때 두 번째 모습은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무조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촉구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사실 모순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순되는 것이 당연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순되는 것과 같은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막상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실제로 나를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회개하고 나면은 나를 회개시켜 주신 그분마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는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엄마 하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부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싫어하는 악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들에게 아주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찾으라 부르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찾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7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악한 자는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당연히 버려야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스라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강포한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악독한 나라들이 지금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악한 사람이 괴롭힙니까? 악한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가난이 나를 괴롭힙니까?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많으시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까지 버리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완전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부족한 상태에서라도 내가 완전한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까지 선물로 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번성한다는 이 말씀은 영적인 번성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번성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망했던 나라가 갑자기 너무 번성해서 어느 날에는 누가 이렇게 이 번성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까지 다 채워집니다. 가문이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특별한 시기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영과 혼과 몸과 물질이며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벌써 2년이나 됐어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뭐 코로나로 인한 고통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고통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이 고통의 많은 부분은 아마 우리의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죠.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회복의 축복이 되게 될 겁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먼저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권능으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도와달라 그래야 되고 악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악을 버린 가운데 하나님 약속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더 크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게 하는 평안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쓰러졌을 때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는 권능을 보여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부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부를 때마다 우리의 악을 버리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힘과 권능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헌금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생활과 우리 교회도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의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